꾸준히 종교 생활을 하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의 은혜를 힘입어 거듭난 사람이 돼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가장 사실적이고 그리고 현장감 있는 역사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실 성령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가는 사도행전 속에서는 이런 그야말로 박진감 있는 그런 사건을 더러더러 읽게 됩니다. 유대인으로 개종한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이었던 이 내시는 자신의 업무인 국정의 일 못지않게 예루살렘에 있는 절기를 오가면서 비록 흔들리는 마차 위에서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을 만나서 주님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기 이전까지는 예루살렘의 행사에 참여할 때뿐 자신의 일상에 돌아가고 나면 다른 변화는 없었던 것 같고 사실 이것이 대부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절에 가면은 분위기가 너무 평안하다. 그래서 좋다. 그러나 세상에 돌아오면 그 분위기는 없는 거지요. 대부분의 종교는 그렇습니다. 종교 행위를 할 때라든가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갔을 때는 평안을 누리지만 세상의 일상에 돌아왔을 때는 전혀 차이가 없는. 그러나 더 두렵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는 주님의 백성들조차 이런 삶을 반복하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세상에 나가 살 때에도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무엇이 문제일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의 차이가 있을 것이지만은 주님의 약속을 따라 거듭나지 못했거나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약속으로 와 계시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이 순간에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 내시에게서 보면서 우리 모두가 또 같은 경험을 가지기를 바라고 그렇지 못하다면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점검해서 이 내시이지만 행복한 인생을 회복하는 옆에 사람이 있건 없건 기쁨과 감격으로 삶이 바뀌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봅니다. 빌립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한 복음의 반응을 에티오피아 간다게는 내시는 보이고 있죠. 그래서 복음의 증거와 그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개종한 유대인인 것으로 봐서 수없이 예루살렘을 왔다 가면서도 이전까지는 진정한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빌립을 만날 당시처럼 다만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의 글을 읽을 뿐이었고 독경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는 사람들처럼 고국으로 돌아가면서도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허탈하게 읽었을 뿐이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순종하려는 이 가련한 인생을 주님은 빌립을 보내심으로써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미 메시아는 와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메시아의 오심의 약속만을 읽고 있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거룩한 열정이 이런 삶의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고, 대개 로마에 만들어 놓은 길이 뭐냐 하면 돌을 반듯하게 깐 아피안 가도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쿠션이 없는 마차는 당연히 덜컹거리는 거죠. 그런데 그 마차 위에서조차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펼쳐들고 읽는 걸 보십시오. 이가 얼마나 진리를 사랑했는가를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메시아의 구속을 위한 희생을 기록한 곳을 읽고 있었지요. 32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하는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글에서 시작하여 바로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우리가 읽었던 첫 부분의 3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빌립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응하는 이 사람의 응답에서 그 복음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합니다. 첫째로는 빌립은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는데 어디에서부터입니까?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던 글에서 이 글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당시에 1세기였으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유명한 얘기죠.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일반적인 말처럼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1장을 읽어도 2장을 읽어도 모든 성경은 바로 그 화살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간다게가 읽던 이 53장 7절 8절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요한복음 5장에서 주님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5장 39절에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어느 구절을 읽어도 그 성경은 바로 예수를 향한 화살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그러죠. 이 모세 5경을 역시 말씀하시기를 같은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바로 모세 5경을 믿었더라면 하는 말씀이죠.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의 의식과 모든 예법도 다 예수교의 희생을 화살표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성경은 바로 예수교로 귀결한다고 하는 사실에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 성경에서 시작하여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를 가르쳤다는 거죠. 예수를 가르쳤습니다. 자, 이 예수 무슨 뜻입니까? 짧게는 야훼는 구원이시다 하는 말씀이지만 이 구체적인 뜻을 마태는 그의 복음서 서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모든 죄인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죠. 빌립이 가르친 것의 중심이 뭡니까? 예수입니다. 인류 모든 죄인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쳐야 할 이름은 예수이십니다.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이 예수들을 만난 후에 기록한 내용을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같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계속 같은 내용이 전개되어 갑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11장 20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에 속한 인생들, 어둠에 속한 백성들에게 가장 유용한 가르침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보다 더 귀한 가르침은 인류에 없습니다. 육신의 건강과 육신적인 평안을 전한다고 해도 그것은 다만 그리스도를 배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범죄한 모든 인류에게 가르쳐야 할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선택하고 거절하고는 듣는 각자의 책임이고 인류가 그렇게도 기대하고 고대하는 생명의 겨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나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기에 이 이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세 번째 뭐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여기에 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으로 행복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어디에도 비교될 수 없는 복된 소식, 그게 뭐겠어요? 가장 귀한 소식이 뭡니까? 죽을 사람이 살게 됐다. 자기 의지에 관계없이 죄인이 돼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을 사람이 의인이 됐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소식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복음은 바로 이런 소식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과연 빌립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었을까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의 반응에서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거기에 대한 반응이 뭡니까?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6절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는 물음은 빌립이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에 응답해서 순종하는 자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가르칠 것이라는 당연한 이해를 가능케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오심과 삶, 그리고 인류의 대속 제물로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과 승천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응답으로서의 거듭남까지 포함되었음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사람들은 세례는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에 각자가 응답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 유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응답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복음에 응답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복음에 순종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거기에 응답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37절, 38절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37절에 보면 없음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 구절이 쓰여져 있죠. 우리 성경에는 난외주로 처리되고 있지만 여러분 아십시오. 대부분의 권위 있는 영어 성경이나 성경에는 모두가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37절이.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요즘 흠정역 성경, 성경 침례교에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킹 제임스 버전도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괄호도 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뉴 킹 제임스 버전 역시 마찬가지로 괄호도 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역이라고 그러죠. 리바이즈 스탠다드 버전, 뉴 리바이즈 스탠다드 버전 또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모두가 다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웹스터 성경 리빙 바이블도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역동적인 번역이라고 하는 NIV만이 이것을 우리 성경처럼 난외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37절은 밥티즈마 세례를 받을 자세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가 이 부분을 빼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단히 잘못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시가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묻자 그래 그렇게 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고 하였고 거기에 대한 응답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노라 하는 확신을 받고 비로소 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후 좌우를 볼 때 37절의 말씀은 대단히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 침례의 조건은 기간이나 교육 여부가 아니라 복음에 반응하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어느 정도 신앙교육을 받은 다음에 세례를 받아야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6개월 학습, 6개월 세례 교육, 문답 이런 신앙의 행위를 확인한 후에 세례를 베푸는 경우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흔하게 주는 집사 직분, 이것을 오히려 확인하고 직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거룩한 예식보다 말이죠. 이 참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두움의 권세에서 호적을 바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먼저임을 성경은 가르치고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길을 가다가거나 또는 밤중에라도 요청하면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정이 그 밤 그 시에 보세요. 그 가족 전체가 과연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그러나 성경의 기록은 역시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니 날이나 새면 밝은 아침에나 하지 왜 그 밤에 아니 길 가다가 적당한 예배당이나 회당에 들어가서 세례를 하지 물 있는 곳에 이르러서 왜 그렇습니까? 오늘 38절에도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 다 내려갔어요. 주는 자와 받는 자. 사막의 여행자가 마실 물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먼 장거리 여행을 하는 사람. 특히 재무장관이나 되는 내시였으니까 아마 물병도 고급 물병에다가 마실 물은 가지고 다녔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도 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물에 내려가고 물에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라든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한 것은 분명히 오아시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세례가 많은 물에 잠겨서 죽고 물에서 이렇게 부활의 일체가 됨을 의미하는 거룩한 예식으로 의미에나 보이는 면에서도 채워져야 함을 가르치는 중요한 예식임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세례를 받아야 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기도 부활하신 예수도 다시 오실 예수도에 반응하는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쳤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깨닫고 필요한 사람이 요청하는 거죠. 이게 성경이거든요. 구원의 이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하늘의 이치와 세계를 깨닫게 되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를 분명히 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치에서도 세례는 분명히 먼저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거듭난 이후임을 주님께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거듭났을 때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해서 세례를 받으라 아닙니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렇게 가르침이 지속되어야 하겠습니다. 왜? 거듭났지만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교묘하게 속여서 끌고 갈 수도 있고 그게 뭡니까? 천국의 백성으로 난 어린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가 계속 말씀의 가르침으로 양육이 돼야 돼요. 키워져야 됩니다. 믿음이. 그런데 사실은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시간이 바쁘다. 그래서 참으로 키워져야 될 영적인 부분은 성장이 안 되고 육신적으로만 자라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절치가 못한 거죠. 이렇게 거듭난 후에 가르침이 지속되어야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신앙을 잘하고 안 하고는 분명 당사자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기 때문이죠. 물론 이걸 회피한다면 그것도 문제이겠지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자격은 대단히 성경의 지식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내가 죄의 백성이고 절망할 인생이고 결국 죽어서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심각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야 되겠다. 그래서 가던 삶의 길을 알지 못하고 못하지만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서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자신을 잠그는 그런 의식을 다짐하고 행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자격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거듭난 인생은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여기 빌립을 이끌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빌립을 이 에디오피아 내식에서 완전히 채갔다는 얘기예요. 끌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옆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빌립을 만나기 전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더 이상 아닙니다. 어떤 변화 뒤에는 분명히 전혀 다른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데 이 내시에 거듭난 삶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셨지만 내시는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행복과 기쁨으로 자신의 나라를 향해 계속 마차를 타고 갔고 그 마차는 사실은 천국을 향해 가는 마차가 되었습니다. 그의 변화된 인생은 자신의 나라 속에서도 역시 빌립처럼 복음을 전했을 것이기 때문에 에디오피아 같은 나라는 일찍부터 복음이 전해졌음을 역사적으로 검증되고 있습니다.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이 기쁘게라고 하는 건 뭐냐 하니까 카이로, 히랍으로 그런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카이로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주어지거나 솟아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생수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쁨은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카이로라는 말은 유쾌하게 되다. 또 다른 말로는 은은히 행복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잠잠히 행복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 카이로라는 말이 말입니다. 내시는 어떻습니까? 비록 육신의 즐거움도 잘라버린 내시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인생을 살게 됨을 이 사도행전 속에서 수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지금은 그걸 좀 다르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개역 한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리고 같은 교훈은 역시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2장 38절에 구원을 요청하는 백성들에게 이미 선포한 바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의 감옥에 갇혀있다가 거기에서 자유하는 것보다 유쾌함이나 행복이 있을까를 생각하면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우리 연령의 사람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북한의 사람들은 모두가 큰 쇳덩어리를 발목에다가 차고 일을 하는 곡괭이를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북한 사람들은 배웠어요. 그건 좀 과도하고 지나친 거죠. 물론 자기 몸무게나 되는 쇳덩어리를 다리에 차고 일을 한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그걸 풀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상상이 바로 뭡니까? 죄를 벗어버린 인생의 자유입니다. 그런 거죠. 특히 기쁨의 시작이 물에서 올라올 때였습니다. 죄를 물속에 장사 지내고 이제 죄의 굴레에서 자유한 가벼움으로 물에서 거듭난 생명으로 올라오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사심에 하나가 된 행복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런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은 세례받음의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으니까요. 거듭난 생명은 이제 자신의 곁에 누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있든지 떠나 있든지 빌립보 교회들에게 바울이 그랬죠. 세례를 준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준 사람의 중요함을 두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 뭐랍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에 세례를 몇 주었다고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세례를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누구든지 주면 되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당사자의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거듭남에 대한 감동을 잃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난 생일은 딱 챙겨 먹는다고요. Happy birthday to you. 잘도 하는데 영혼으로 거듭남에 대한 감격을 그와 같이 챙기냐 하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종교생활하던 에티오피아 간다기 내시에게 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글에서 빌립은 시작해서 다른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불편한 몸이 회복된다거나 더 부자가 될 것이라든가 이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을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총에 순종하게 되면은 유쾌하게 된다는 인생을 가르쳤기 때문에 여기 보는 대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죠. 거듭남으로 복음에 최종적으로 순종함으로써 거듭남의 약속을 전했을 것이고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에티오피아 간다게 내시는 둘과 물 있는 곳에 이르러서 물속에 내려가서 자기의 죄를 물속에 완전히 장사 지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물 위에서 올라오게 될 때 그는 비로소 거듭난 감격과 죄의 무게에서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행복감을 가지고 자기 고국을 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가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과거에도 전한 바 있었죠. 스윙 로우 스윗 체리오트라고 하는 흑인 연가를 여러분에게 불러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탄 덜컹거리는 마차는 더 이상 마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가는 거룩한 천국의 마차가 되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이 인생을 괴로우나 슬프나 힘겨우나 흔연하게 이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개인이 이를 때까지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든지 행복하고 기쁜 하나님의 백성됨의 감격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